14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주 900년경에 이디오피아 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 왕국을 쳐들어옵니다. 당시 유다 왕이었던 아사는 군사력을 총동원해도 58만 명 정도뿐이었어요. 전쟁 자체가 군사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은 아니지만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100만 대군 대 58만 군사로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한 무모한 전쟁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자 아사왕은 역대상 14장 11절에서 역대하 14장 11절에서 유명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 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나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아사왕의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는 100만 대군을 보기 좋게 물리치고 개선가를 부르며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읽은 본문 15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선지자 아사랴에게 임한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사실 엄청난 승리를 쟁취하고 돌아온 아사왕에게 들려준 내용을 곰곰이 뜯어보면 수고했다라고 하는 칭송이나 격려의 소리는 전혀 없고 도리어 경고의 메시지 성격이 강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여 엄청난 승리를 쟁취하고 돌아온 아사왕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그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아사왕에게 보냄을 받은 아사랴 선지자처럼 지난 5년 가까이 기나긴 다툼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이제 회복의 기회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잊지 아니하고 해야 될 중요한 임무가 있다면 그것은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입니다.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사왕 앞에서는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들려준 말씀에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전혀 달랐어요. 아사왕이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가 주님뿐인 것을 알고 그 주님에게 간절히 도움을 청하여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아람인격으로 그렇게 돌변한 아사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치적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고자 노력을 기울인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운 덕에 승리의 감격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들을 환호하는 군중의 무리들도 없었어요.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격려의 연회장이 마련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한 종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진 일성은 이거였어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와 민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사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수없이 반복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할 때 정말 언제든지 멀리하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도망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언제나 가까이 하십니다. 그 당연한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신의 감동함을 받은 선지자 아사랴가 반복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아사왕에게, 그것도 자기 방식대로 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찾고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교만하지 말고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교훈을 다시 새겨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찾는 자에게 기꺼이 도와줄 준비가 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전쟁 시에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평안할 때에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은 절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지, 쉬엄쉬엄 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줄을 잠시라도 놓아도 된다고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수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 겸손한 행위인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 없이도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최고의 교만한 극치를 달고 사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육적으로는 대단한 성취도를 나타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빈곤하고 비참한 사람이 될 뿐인 것입니다. 현실이 불투명하고 모호하기 그지없어도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자신의 힘으로 한 마리도 구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수많은 물고기를 두 배에 가득 차게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끈을 단단히 부여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문 외우듯이 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더욱더 강팍해지고 교회조차도 위로와 소망이 되지 못하고 수많은 영적인 복락들을 강탈당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절실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부르는 노래 가운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을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라고 하는 가사가 있듯이, 우리는 집을 나서기 전에 또는 집에 돌아와서 또는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또는 일들을 하는 중에 일들을 마치고서도 언제나 기도하는 일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지 않는 순간은 단 한 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마음 놓고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능히 도와주시는 주님을 맛볼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 중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슬픔 중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으며 환난 중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뭘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온 마음을 다하여 왜 전심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딴 곳에 가 있고 입만 뻥긋하는 그런 일들을 주님은 역겨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도 반드시 피해야 할 요소이죠. 우리의 간구가 제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우리의 명예와 권익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의도로 이렇게 기도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 자신의 권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힘이 셉니까? 아니, 여러분 스스로 어떤 것에 더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기도는 그냥 입에 발린 기도일 것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권익을 위한 기도는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서 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든지 사업을 위해서든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든지 우리 자신들에게 관련된 것은 피를 토하듯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것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에는 그저 형식적인 것이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입장에서 지난 세월 동안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만큼 시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일은 결코 우리의 힘과 의지로만 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리가 오직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사실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 고난주간만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기도의 시간들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성도들은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날이 오기까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승리를 쟁취하고 계승가를 부르며 돌아오는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어야함을 교훈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15장 끝에 가보면 아사 왕이 참으로 이 교훈을 망각하죠.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의사를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는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지금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 자기 자신의 전략과 참모들의 어떤 고안된 계획과 전략에 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을 받고 승리했습니다. 주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그에게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을 항상 구하라고 말이죠. 우리는 늘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대승을 거뒀다고 해서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능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해 대는 사단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연결되는 기도의 동아줄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완벽한 설계도와 철저한 경비와 용사들의 질비에 있어도 원하는 대로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에 더욱 힘쓰는 성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여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 물질이 부족하여 섬기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실패를 잊지 말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자.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엄청난 승리를 쟁취한 아사왕에게 선지자 아세라가 말씀하신 것은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또 하나의 교훈은 실패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과거의 쓰라린 실패의 경험을 잊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주림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사사시대를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겪지 않아도 될 쓰라린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었는지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의 역사는 아름답고 선하고 자랑스러운 일들만 기록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숨기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은 내용들까지도 샅샅이 언급하고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의 자랑스러운 업적들만이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수치스러운 것들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열조들이 저지른 수치스러운 장면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참 선지자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 구하는 그런 자들도 없었어요. 그런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그들과 함께 해줄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 때문이었던 것이 쫄딱 망해버리게 된 낯뜨겁고 부끄러운 슬픈 역사를 지적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들을 반추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자랑스러운 수많은 업적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생각하기도 싫고 언급하기조차도 부끄러운 일들에 빠져들었는지 그 낯부끄러운 일들을 하나도 빼지 않고 기록하여 후세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 것을 남겨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가 다시 세우기에 전념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이 슬픔의 역사를 초래한 원인을 생각하며 겸손히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야 한다라고 다짐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6절 끝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분쟁과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고난이 제가 쉽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역사나 개개인의 역사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얻는 교훈은 일반적으로 교만에 대한 징계요. 또 하나는 전공과 같은 일꾼으로 단련시키고자 함이라고 부하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 16장에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내리십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전공과 같은 일꾼으로 단련시키고자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환란의 용광로 속에 집어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 설립 이후 20여 년의 역사는 어쩌면 정말 많은 교회들이 흠모하는 교회였었고 이 교회에 소속된 성도 여러분들의 자부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이 컸었다라고 보아집니다. 못할 것이 없었고 뭐든지 주어진 것들은 척척 해냈을 것입니다. 최고의 설교가 중에 한 분을 모셨었고 사회 각계각층의 유능한 사람들이 늘 함께하였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만이 아니라 세계 열국의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서울교회를 기억하며 와보고 싶은 교회였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는 듯 그 명성과 영화가 졸지에 무너졌습니다. 우리들이 처한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기도 전에 우리가 이루어놓은 업적들에 도취되어서 교만의 늪에 빠져 있을 수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해냈다라고 하는 자만심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대체로 규모가 큰 교회들마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들마다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잘해서 이런 결과물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고 오만하게 군 것은 없었는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주가 좋고 남들보다 월등하게 이룬 성취감에 빠져서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신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들을 자랑한 것이 없었는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보다는 우리 교회를 자랑했고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보다는 우리 교회 목사를 자랑하고 높이는 우를 범한 것은 아니었던 것인가? 이 강단에 하나님이 서시기보다 인간 우상을 세워둔 것은 아니었던 것인가? 단순히 사람들의 고소고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의 아픔을 겪게 하신 근본적인 원인을 깊이 파악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굳은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승리를 얻은 아사왕과 구의 근사들이 쉽게 빠질 수 있었던 잘못은 치적과시와 안일과 교만함일 것입니다. 자칫 자신들의 업적에 도취되어서 이 모든 난관에서 벗어나 승리의 기쁨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며 높여드린 일 대신에 자신들의 치적을 앞세우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패망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자기 백성들에게 진노의 잔을 쏟지 않으시고자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승리하고 돌아온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 아사와 그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마치 잘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부활입니다. 승리의 연속성은 주님께 바짝 엎드릴 때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사왕은 선지자의 말을 즉각적으로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사왕이 행한 이 일들이 나는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찾기를 언약하고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그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이 승리를 쟁취하고 돌아온 우리들에게 수고했다 이제 좀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경계의 끈을 늦추지 않고 항상 기도할 것을 요구하시고 너희 조상들의 실패들을 기억하고 주님과 앞에 겸손히 동행할 것을 촉구하는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에 대해서 어떤 불평도 반응도 보이지 않고 선지자의 말에 즉각 순종하고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다시는 주님의 영광을 강탈하는 죄를 우리들이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는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평생토록 하나님 여호와만을 찾겠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이 멈추지 않는 평안과 안식의 초소를 만들겠습니다. 주님을 찾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냐고, 주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혹 그런 일을 하는 남녀노소들이 있다고 한다,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아사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길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쁨을 감추지 아니하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행해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수치와 낭패를 겪게 만든 원인 제공자가 누구이든 그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버려야 합니다. 모두가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암송할 때마다 노래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죄가 용서받고자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내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악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곱 번만이 아닙니다.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 아픔을 통해서 주님이 교훈하시는 멋진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배웁니다. 용서를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듯이 우리들도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들 없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사기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정금과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선지자 아사랴의 말을 가슴에 새겼으니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는 일을 하는 자는 그 자가 자신의 어머니일지라도 어머니의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일을 과감하게 저질렀던 것입니다. 공정과 정의와 평등을 깨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게 마음의 빛을 얼마나 많이 쳤든지 상관없이 그 주위를 앗아버리고 공중석상의 얼굴도 내비칠 수 없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지도자들이 가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외적인 것을 두면 둘수록 악은 꼬리를 물고 번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 현실에서 보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행위에 주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한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끊이지 않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자들의 수고에 상급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회복의 길을 가고자 힘을 모으는 것 자체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공유를 베푸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이제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는 주님의 이 격려의 말씀은 새롭게 다시 출발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물론 수많은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고통과 눈물의 시간들이 아침 안개 사라지듯 쉽게 지워질 수 있는 것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의 손이 결코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의 모든 수고에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능히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한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와 찬미의 제사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한 망하지 않을 것이며 주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멈추어지지 않는 한 주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진짜 종교가 뭡니까? 참신이신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참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참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거 아닙니까?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들에 주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특송을 부른 것처럼 정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알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는 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게 참된 종교, 참된 기독교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위선과 가식과 거짓이 틈탈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마귀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것들은 무엇이든지 다 버리고 우리 안에서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만 높여드리는 일들만 펼쳐지는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 교회에서 사는 모든 수고의 열매와 상급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뿐입니다.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사람들이 치적을 내세워서 숭상하고 칭송하는 것이 하나 없다고 할지라도 어떤 후회도 실망도 가지지 않습니다. 저의 존재의 가치는 오직 내 안에서 주님만 높임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위에 확실하게 보여주실 주님의 상급인 것입니다. 주님이 높임 받으시면 내가 영광을 받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내가 높아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내가 저 낮은 자리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저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는 상급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손들 가운데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는 사역은 불교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공년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헛된 수고입니다. 수고의 떡을 먹음 그 자체가 불행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을 구하고 진심으로 주를 찾으면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외면하시지 않은 주님이십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실패했다고, 지금 조금 낭패를 당했다고 실망하나 좌절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셨지만 이 고난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의 도움을 받아 강하고 담대하십시다. 우리의 수고의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수고, 우리의 행위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상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유대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네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무르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니라. 흩어졌던 사람들, 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님을 정말 찾고 겸손히 우리의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고자 할 때, 그렇게 맹세하고 그렇게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후회 없이 진행해 나가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모아 주신다. 사실은 이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은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채찍질을 하실 때 나타나는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중에 하나가 바로 흩어진 자들을 다 사방에서 모은다. 근데 여러분, 이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절에 중요한 것은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랬어요.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 돌아오는 자가 많았더라.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흩어졌던 자들이 다 모여드는 역사가, 그래서 이 빈자리를 다시 한번 왕성하게 채우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듯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 좋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나쁠 때도 기도해야 된다. 힘들 때도 기도해야 되고 편안할 때도 기도해야 된다. 그럼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진 거예요. 사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실패도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잊어버리고 싶지만 뭐 팩트잖아요. 서울교회가 걸어온 팩트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 동안 겪었던 실패,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는 이런 길을 가지 않게. 사실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15장 그때 아사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터리 또 뜻에서 해서 불행한 최후를 맞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들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편단심, 주님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용서와 사랑으로 헌신하게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게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고 흩어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다시 모아들여지는 그런 놀라운 복이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